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고백적 진술의 시작은 성경에 관해서부터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이 유일무이한 기준이고 그 근본을 이루고 있습니다. 교회 개혁가들은 로마 가톨릭의 이 성경을 왜곡한 수많은 오류에서 벗어나서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의 원리를 재확립하기 위해 분투했습니다. 외민신앙고백서는 무엇보다 성경론을 가장 먼저 다룸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의 명료성을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많은 신학 저술들이 대부분 하나님과 그리고 성경에 대한 교류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외민신앙고백서 역시도 그런 흐름이 반영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신학의 모든 문제들과 신앙과 삶의 모든 논쟁에서의 궁극적 권위는 절대로 교회의 결정이나 인간이 만든 전통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경에 의해서, 오직 성경에 의해서만 그 모든 궁극의 권위가 성경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다시 공인하고 확정하게 된 것입니다. 외민 고백서는 먼저 성경에 관해서 논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자연의 빛과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의 권능을 충분히 드러내셨다라는 점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의 빛과 창조와 섭리의 사역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권능을 확실하게 드러내 아무도 핑계하지 못하게 만든다. 그러나 그것들은 구원에 필요한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아는 지식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이 이 사실을 분명하게 적시하고 있죠.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의 빛, 즉 자연 계시, 다른 말로 하면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나타내셨습니다. 시편 19편 1절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만드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울은 로마서에서 모든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존재, 성품, 능력, 신성을 알 수 있다라고 이렇게 로마서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르트 신경에서도 이와 아주 유사하게 진술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인간 안에는 타락한 후에도 희미한 자연의 빛이 남아있는 게 확실하며, 그 덕분에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자연물에 대해서, 그리고 무엇이 도덕적이고 무엇이 비도덕적인지의 차이점에 대해서 약간의 생각을 간직하고 있고, 그래서 덕성과 선한 외적 행동을 향한 열망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안 믿는 사람들도 법과 도덕을 지키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자연 계시를 통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인간답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전부 다 개, 돼지처럼 살겠죠. 그런데 인간이 인간다움을 추구하고 인간으로서 지켜야 될 것들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다움이다. 아무도 가르쳐주는 이가 없었어도 인간은 인간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그러한 법과 제도들을 만든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인간들은 알고 있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추구한 그 결과물들이 인간이 만든 세상의 도덕과 법과 윤리와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네. 사람들은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도 얘기했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좌소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칼빈은 이것을 신적인 것에 대한 감각, sensus divinitatis, 이렇게 라틴어로 신적인 것에 대한 감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인간은 전부 다 이 속에 종교심이 있어요. 종교심.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뭔가 크게 화급한 일이나 뭐 힘든 일이나 두려운 일이나 이런 일이 생기면 자기도 모르게 아이고 하나님, 이 소리가 절로 나온단 말이에요. 누구나 다 종교심을 가지고 있어요. 뭔가 신적인 존재에 대해서 의존하려고 하는 마음이 모든 인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 뭐 이런 위급한 상황이나 두려운 상황에서 신을 찾게 돼 있는 거죠. 다만 죄로 인해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은 이것을 억지로 억압하는 거예요. 뭔가 신적인 존재에 대해서 의존하려고 하는 마음이, 그러면 그것은 우리 인간 스스로를, 내 스스로를 약화시키는 거다. 그래서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애써 그걸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뿐입니다. 나는 신 따위는 믿지 않아. 이렇게 큰 소리 치면서 자기 안에 있는 종교심을 묵살하려고 하는 것일 뿐이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부정하려고 할지라도 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양심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증거가 뭐냐면은, 아니, 하나님 예수 믿으라 얘기 안 해도 오만 가지 신을 다 믿고 있잖아요. 예? 우리가 뭐, 우리는 하나님을 얘기하지만 세상 사람을 보십시오. 다 신을 믿고 있어요. 신을. 수만 가지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에게 의존하고 있죠. 자연을 깊이 연구할수록 자연적 진화의 산물이라고만 여기기에는 이젠 다 알지 않습니까? 과학조차도 다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진화론적인 그 과학만 가지고도 이 생명의 기원에 대한 답을 다 찾을 수 없다는 진화론자들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결국 매우 탁월한 신적인 존재에 의해서 치밀하게 자연이 설계됐고 창조되었다는 것을 100% 완벽하게 부정할 수 없는 지점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러니까 과학으로 아무리 지우려고 해도 자연 만물은 그 창조주의 솜씨를 숨기지 않고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자연과 법칙은 그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들이 아무리 이 진리를 지우려고 하고 억압하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우려고 하는 것만큼이나 무모한 일에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우리가 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한 넘치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을 인정하거나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지도 않고 있는 것은 성경이 고발하는 바와 같이 명백한 죄악이고 교만이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모든 죄인들에 대한 고소장의 중요한 제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연 계시, 일반 계시는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의 광대하심과 그리고 영원한 신성, 그 영광과 거룩하심을 우리에게 계시합니다. 그러나 이 일반 계시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해, 달, 별, 그리고 사계절의 변화를 비롯해서 대자연의 이 아름다움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나요? 그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누군가가 이 신적인 존재가 이 모든 것을 지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충분히 알게 해주어도 그리스도를 통한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대속의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이 자연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연 계시는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가 핑계하지 못할 만큼 충분하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계시할 뿐입니다.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그래서 느끼게 되는 게 뭐죠? 어떤 그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 감각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놀라운 거죠. 이전까지는 세상이 그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어요. 그런데 거듭나게 되는 순간 하나님이 지으신 이 자연 세계가 다시 새롭게 보입니다. 어? 지나가는 버스도 이뻐 보여요. 모든 것이 너무도 새롭고 아름답게 보입니다. 이전에 보았던 그 해와 달과 별과 바다와 산과 나무와 꽃이 아니게 느껴집니다. 이거는 경험해 보셔야 알아요. 온 세상이 새롭게 보여요. 이전까지는 그냥 죄인의, 자연인의 눈으로 세상을 봤는데 거듭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세상을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걸 감탄을 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을 하는 거죠. 이 밤하늘의 아름다운 별을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기 위해서 만드셨구나. 별을 보면서 눈물을 흘려요. 안 믿는 사람이 보면 미쳤다 그래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타락한 마음과 눈으로 전혀 볼 수 없었던 자연의 위대한 아름다움이 거듭남을 통해서 새롭게 인식되고 하나님의 지으신 세상을 보면서 그 놀라운 솜씨를 경탄하고 경의를 품지 않을 수 없는 놀라운 체험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해서 그것은 이제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지만 성경은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맛보게 되면 성경에 대해서 눈이 열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연 계시에 대한 인식까지도 놀랍게 변해드는 경험을 우리에게 얻게 해줍니다. 그런데 자연 계시는 다시 말하지만 구원의 신비와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우리에게 알려주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 계시로서의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고백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자신을 나타내시고 교회를 향해 자신의 뜻을 밝히셨다. 그리고 나중에 진리를 더 잘 보존해 전파할 뿐 아니라 육신의 부패와 사탄과 세상의 악으로부터 교회를 더욱 굳게 하고 위로하기 위해 그 동일한 진리를 모두 기록하게 하셨다. 이것이 성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자기를 나타내셔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밝히셨다 그랬는데 이것은 바로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복음을 말씀하신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옛적의 선지자들과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히브리서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 시대 속에서 여러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셨습니다. 이를테면 구약의 성막이나 제사 제도 등을 통해서 신약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 또는 상징으로 나타내셨고 또 직접적으로 꿈이나 환상이나 그리고 천사들의 계시 같은 수단으로 또 여러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명료해지고 또렷해지는 특징을 갖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된 계시지만 처음에는 그 계시가 지극히 소수에게만 전달되었고 그 의미가 모호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점점점 뚜렷해지는 거죠. 구약은 많은 예표, 모형, 상징이 드러나는데 그 모든 실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두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또 그 그리스도가 하신 모든 말씀의 진의는 이어지는 사도시대에 그들의 수많은 서신서 속에서 그 구원의 계시가 더 자세하게 설명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에 그 복음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는지까지 또 더 구체적으로 밝혀지고 그리고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교회 개혁가들에 의해서 이 모든 진리의 체계가 일목요연하게 우리가 충분히 교회를 통해서 배우고 이 의미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체계화돼서 오늘에까지 이 계시가 발전되어 온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 시대 여러 모양으로 이 하나님의 계시의 점진적 발전을 이끌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모든 내용과 뜻을 선명하게 드러내셨고 마침내 이 모든 것을 종합하여 하나님의 계시로서의 진리들을 더 잘 보존하고 전파되고 또 육신의 부패와 사탄의 역사와 세상의 악으로부터 교회를 견고하게 지키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진리가 기록되게 하셨다라고 고백서가 밝히고 있는 겁니다. 계시가 결국은 기록으로 남겨지게 되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모세의 시대까지 2400년 동안 문자로 기록되지 않은 채로 족장들에 의해서 구전이 됐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모두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계시의 양은 점점 늘어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모든 계시의 말씀들을 문자로 기록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것이 보존되고 전파되도록 섭리하셨습니다. 끊임없이 진리를 훼손하고 공격하는 이 사탄 마귀의 술책과 또 세상의 악의적인 공격으로부터 교회를 견고하게 지키고 무엇보다 박해와 핍박과 고난의 모든 시대를 헤쳐나가야 될 교회와 성도들을 중요한 말이에요.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계시로서의 성경 특별 계시를 이 세상에 만들어 놓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필요한 이유라고 외민 신앙 고백서는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성경의 권위와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이단들과 치열하게 논쟁하면서 성경을 기반하여 교리를 발전시키고 확립해오는 일에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모든 이단들의 아류가 지금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도 있듯이 그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모든 이단들이 그대로 이름만 바꾸어서 모양만 바꾸어서 지금까지 그대로 존재합니다. 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또 박해의 시대를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1항 성경론의 마지막으로 외민신앙고백서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못박아 강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과거에 자기 백성에게 자신의 뜻을 계시하시던 방법은 지금은 모두 중단되었다, 중지되었다, 이렇게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초자연적인 계시는 완전축자 영감을 통해서, 저 뒤에서 다 설명할 겁니다. 완전축자 영감을 통해서 모두 문자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모든 계시가 종결됐다는 거예요. 종결됐다는 거예요. 성경 66권의 이 모든 말씀으로 하나님의 모든 계시는 종결됐다. 하나님의 계시가 문자로 기록되지 않았던 때는 하나님이 직접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리셨습니다. 앞에서 밝힌 바대로 천사들을 통해서 직접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꿈을 꾸게 하시든지, 환상을 보게 하시든지,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혹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성경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은 더 이상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던 것과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지 않기로 하셨다. 하나님의 모든 계시는 종결됐다, 중지됐다. 고백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마침표를 찍어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계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장로교 신자들은 이 진리를 믿습니다. 계시가 종결됐다. 이 성경 말씀 이외에 다른 계시는 없다. 그 계시를 떠벌리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두말할 나위도 없이. 하나님의 모든 뜻은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나 성경을 읽음으로써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발견할 수 있고 찾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 일은 성령께서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자기 백성들의 영혼과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십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계시나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경을 통해서 인생에 많은 해답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인생의 정확한 방향을 설정하게 되고, 모든 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오늘 교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도전을 받으셔야 돼요. 나는 성경 읽으면 세 장 못 넘기고 잠이 오는데 뭐 여기서 무슨 음성을 듣는다고? 어떻게 뭐 무슨 음성이 여기서 들리나? 그게 아니라 종결된 계시를 통해 하나님이 모든 인생에 답을 주신다는데, 왜 나는 어떤 답도 얻지 못하고 있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왜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 속에서 하나님을 나는 만나지 못하는 거지? 저도 그랬어요. 어린 시절에 이 속에 다 있다는데 도대체 뭐가 있다는 얘기냐? 뭐가 도대체 이 속에? 어? 검은색은 글씨고 흰색은 종이고 이 속에 뭐가 있다는 얘기냐 도대체? 뱃속에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믿었지만 이런 말들이 도저히 내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한 괴로움과 고통을 가지고 성경으로 머리를 때려가면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결국은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총체적으로 경험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것인지를 경험적으로 알게 된 거죠. 여러분 모두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가 있어야 하고, 이미 그것을 누리고 계시고 없는 분들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반드시 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해주시면 내가 밥을 굶고 죽어버리겠습니다. 진짜 죽으란 말이 아니라 그런 각오로. 아니, 말씀은 펴서 아무 뜻도 모르는데 목구멍에 밥이 넘어가요? 밥이 넘어가냐고. 성경은 이 까막눈이라 아무리 봐도 뭔 뜻인지 모르는데 교회는 다니면서 밥은 꿀꺽꿀꺽 그 넘어가냔 말이에요. 내가 밥을 굶고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뭔가 이런 각오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결의가. 어? 새털처럼 많은 날, 그냥 바람 불면 부는 대로 물결 치면 치는, 오늘 아니면 내일이면 되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더 이상의 계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벗어나서 더 이상의 다른 방법으로,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오신 다른 방법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거나 음성을 듣거나 깨닫거나 이렇게 하는 일체의 모든 노력이 올바른 신앙의 방법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왜 여전히 직통계시나 은사들이나 신비한 체험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중단된 것이라고 우리는 봅니까? 우리 개혁주의는 은사 중지론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과 교리가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고 있는 이러한 진리의 근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계시 외에 다른 모든 계시, 옛적의 모든 계시 수단들을 중지하셨다. 분명히 교리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뭘 우리가 성경 외에 다른 것에 귀를 기울이고 기웃거릴 이유가 있겠냔 말이죠.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어디서 뭐가 봤다더라, 뭐가 나타났다더라, 뭐 거기 가면 막 신비한 어떤 뭐 체험을 한다더라, 그러면 솔깃해가지고 언제 갈 건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거기 가서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가서 내가 나도 한번. 그러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가까우면 여기 예수가 왔다, 저기 예수가 왔다 하는 말들이 있을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어? 여기 재림 예수가 나타났다, 저기 나타났다. 하늘을 명해서 불이 떨어지게 할 거라 그랬습니다. 적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느 정도냐면. 자, 그런데 이런 성경에 대한 확신 없으면 그날에 거기 가서 기웃거릴 분들이 이 중에 안 계실까요? 자, 성경 외에 만약에 여전히 이런 것을 또 다른 계시의 수단이라고 얘기해 되면 성경의 권위는 급격히 무너지고 약화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이것은 성경을 우리에게 최종적 계시의 완결편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뭐 아니라고 저는 믿어요. 아니라고 저는 굳게 믿는데 아직도 여러분 중에 만약 꿈이나 무슨 환상이나 음성을 듣거나 신비한 체험에 매달리는 분이 있다면 다시 말씀, 신앙 아닙니다. 미신입니다. 그건 미신. 성경의 권위와 계시의 절대성에 불신하는 것은 죄입니다. 죄.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니라 죄라고요. 죄. 우리는 오직 성경의 권위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의 권위를 존중하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앙의 모든 면을 가르쳐주는 교리의 유인만을 신뢰하는 그런 신앙을 가진 자들입니다. 성경이 계시하지 않은 것을 믿거나 성경이 명백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부정하려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다른 계시는 없습니다. 더 이상의 계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에게 주신 최종적 계시로서의 성경의 권위만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다른 계시를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와 친구도 되지만 말도 섞지 마세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하고 친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는 우리의 모든 신앙의 유일무이한 기준과 표준이 되고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고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유일한 책입니다. 성경에서 벗어나거나 성경을 그릇되게 해석함으로 그릇된 신앙을 갖는 것은 참된 믿음에서 벗어나는 가장 어리석은 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니 성경을 구석구석 알아야 이 성경을 벗어나지 않는 일이 일어날 터인데 막 죄를 짓고 있는데 옆에 다른 성도, 아무개 성도는 그 죄입니다. 몰랐는데요? 나는 그게 죄인 줄 몰랐는데 그러면 죄가 안 됩니까? 아니 세상에서도 법이 계속 만들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법을 어기게 돼요. 뭐 우리가 어떤 법이 만들어진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먹고 살기 바쁜데 그 법을 어겨. 그럼 어느 날 경찰이 와서 당신은 법 몇 항 몇 조로 어떤 법률을 위반했기 때문에 구속합니다. 몰랐는데요. 나는 그런 법이 있는 줄. 그럼 경찰이 아 죄송합니다. 다음에 다시 오겠습니다. 잘 숙제해 놓으세요. 그러고 갑니까? 성경을 모르고 짓는 수많은 죄는 죄가 아니랍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모르니까 수많은 죄를 지어요. 오늘도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서 수만 가지 죄를 짓고 있어요. 죄는 두 종류의 죄가 있습니다. 알고도 짓는 죄, 모르고도 짓는 죄. 정말 무서운 거는 그래요. 모르고 짓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가 하나님의 자녀 같으면 말씀과 교리를 치밀하게 깨닫게 하셔서 그 무지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근데 자기가 무지하는 것, 무지하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수십 년을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은 대단히 위험한 거죠.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려요. 오늘날 교회 안에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도 성경을 일독한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하다. 안 믿으시죠? 에이, 설마. 한번 조사해 볼까요? 네?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성경을 일독을 한 사람은 다수가 아니다.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천국 간다 그래요. 천국 간다고. 유대주의가 그 길을 걸어왔고 어떤 길을요? 성경을 그릇되게 해석하고 로마 가톨릭이 그 길을 걸어왔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제 개혁된 교회조차도 성경에서 벗어나서 그릇된 믿음의 길로 아주 자신만만하게 걸어가는 시대가 됐습니다. 성경 안 읽습니다. 이 시대. 목사도 성경 안 읽고 성도들도 성경 안 읽고 유튜브가 성경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경을 사랑하지 않고 성경을 올바로 설교하거나 성경을 올바로 듣고 묵상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성경을 주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모든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모두 담겨 있고 타락한 인간들을 위해서 사탄을 대적하여 싸울 수 있는 무기로 세상의 모든 거짓된 진리의 공격으로부터 교회와 성도를 지키고 보호하고 우리에게 언제나 세상을 이길 위로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성경입니다. 성경 안 읽는데 어떻게 회심합니까? 성경 안 읽는데 어떻게 은혜 받습니까? 성경 안 읽는데 어떻게 믿음이 자랍니까? 성경 안 읽는데 어떻게 인생의 생애적인 결단이 이루어집니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지 않는 교인들에게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도 그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부디 성경을 사랑하시고 이런 얘기를 할 필요 없는 얘기잖아. 아,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분들한테 성경 읽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게? 아무짝에 쓸모없는 얘기인데.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해야 돼요. 부디 성경을 사랑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참 진리의 길, 참된 신앙의 길로 계속해서 나아가시고 또 나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합니다. 성경을 왜 읽으라고 말씀드립니다. 성경을 읽어야 여러분들이 성경을 붙들 수 없는 때가 올 때 성경이 여러분들을 붙든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감옥 안에 들어가서 성경을 어떻게 붙들 거예요? 응? 이거 다 뺏기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에 여러분들이 거하게 되고 성경을 붙들 수 없는 시대가 온다면 뭘 붙들 거예요? 어떻게 붙들 거예요? 그런데 부지런히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성경을 붙든 사람은 그에게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진리가 그 영혼을 붙들고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깊이 아시고 만나시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모든 길이 성경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한 주도 아, 목사님 이제까지 바빠서 성경 못 읽었어요. 오늘부터라도 다시 먼저 묻은 성경을 털어서 성경을 펴놓으시고 오늘부터라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쏟으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임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더 사랑하게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